네, 올해 마지막 팟캐스트는 지난 수요일 저희 현미경 출시 기념으로 진행했던 수요 사이언스 라이브의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현미경의 역사에 대해 곽재식 작가님과 이용 기자와 함께 알아본 시간이었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시고 저희 현미경은 sciencepeople.co.kr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에 사이언스 라이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 현미경 출시 스페셜로 준비해봤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아, 오랜만에 뵈니까 좋네요.
네, 수요일에 이렇게 뵈니까 네. 예, 좋네요. 예. 네.
다만 몇 개월이라도 약간 젊어진 듯한 그런 기분.
아,
시간이 약간 거슬러 올라가서.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아, 2021년이 이렇게 가네요.
네, 그렇죠.
잘 가라.
되게 싫으셨나요?
아니요, 뭐 좋았습니다.
네, 네, 올해 많이 유명해지시기도 하고.
아닙니다, 뭐 그렇진 않고.
아, 그렇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는 올해 말에 어떤 한국 과학계의 쾌거. 네, 드디어 이제 가정용 현미경, 쓸만한 가정용 현미경이 출시되었다라는
네.
사실을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과학계의 쾌거라고 하기에는 수입품이죠.
그렇죠?
하여튼 뭐
아, 네, 네,
좋은 제품이죠.
아, 네, 훌륭한 제품을 네. 사실 현미경 이런 거 있는데 우리나라에 파는 데가 있는데
요즘 세상에 중국산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사람 빼곤 다 중국산이지.
아, 그럼요, 그럼요. 아, 네. 아, 네. 50대 중반 여인네로 하여금 40년 만에 현미경에 관심을 갖게 했다고, 저희가.
아,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2022년 1월 안식월이냐고. 네, 안식월인데요. 지금 저희가 현미경 출시해서 현미경 관련된 콘텐츠는 아마 간간이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곽 작가님한테 사인 받아달라고요? 저한테?
아, 그 말이죠?
저는 많이 받았어요. 네, 저는 많이 받아서.
네, 네.
나중에 당근에 올릴 겁니다.
아, 곽재식
사인 이렇게 해가지고 네.
곽재식 친필 사인
네.
아, 저희가 현미경의 곽재식 작가님 사인 이렇게 해가지고 드릴 수도 있겠다.
네.
저 라인, 뭐라고 라인호님
어제 SNS에서 봤는데 네. 당근에 올린 물건 중에 싸게 나온 걸 검색하는 방법이 아. 검색어 군대 간으로 검색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좋다. 아, 괜찮네요. 아,
뭐, 컴퓨터 군대 간, 이런 거. 이런 거.
아, 저는 네. 그, 헤어진.
아, 헤어진.
아, 헤어진.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홈쇼핑 방송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아직은 물건이 지금 도착을 안, 아니, 사실 지금 세관에 있어가지고, 아직 정확히 홈쇼핑 방송은 아니고,
네.
현미경이 지금 저 예약 판매하는 중인데, 네. 오늘 현미경을 왜 여러분들은 꼭 가져야 하는가? 왜 한 가정, 일 가정, 일 현미경이 꼭 필요한가? 왜 모든 가정은 냉장고 이전에 현미경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현미경의 역사와 함께 곽재수 작가님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네.
네, 빌로바TV님 저희도 보고 싶었습니다.
네, 모두 모두 네. 뵙고 싶었네요.
네. 네. 아, 그리고 이 앞에 이거 보이십니까? 사실
아 이거
이, 네.
야, 그 이런 낙지, 게 진짜 유명 인사지.
그래서 네. 낙지개구리님께서 원래 그 신소리만 하는 분이죠. 이런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유화로.
와.
네, 그래서 저하고 이용 기자님한테 같이 보내주셨는데,
야.
네, 제 거는 집에 갔다 왔고
이미 전시.
네, 이미 네. 전시하고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 저희가 라이브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처럼 곽 작가님 하실 말씀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니 오늘 진짜. 조금밖에 좀 준비 안 해왔기 때문에
정말,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현대 필수품 3대 가전 그리고 현미경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대 가전이 뭐가 3대 가전이죠?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모르겠네요. 뭐죠?
텔레비전? 세탁기, 텔레비전?
그렇겠네요. 네,
냉장고, 텔레비전, 에어컨?
아, 냉장고, 세탁기가 들어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네, 네.
네.
아.
그리고 현미경.
현미경 네.
뭐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이런 현미경.
네. 네. 뭐든 끼워넣을 수 있죠. 뭐 3대 뭐 이렇게 해놓으면.
네.
그렇죠.
이런 네. 도구나 기계의 역사 같은 건 사실은 우리 걸 박사님이 정말 재밌게 설명을 잘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궁금하시죠, 진짜.
저는 뭐 걸 박사님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 아 이렇게 하다 더 엄청 길어지겠다.
네.
아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네.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저는 사실은 걸 박사님이 출연하시기 전부터 걸 박사님이 여러 군데 기고하시던 글 같은 거를
네.
정말 재밌게. 읽어왔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짜 심오한 그리고 굉장히 학식이 깊으신
네.
그런 대학자이시다라는
네.
마음을 품고 있었거든요.
아, 저도요. 저도 네. 사실 걸 네. 박사님을 섭외를 할 때 그 경향신문인가 연재하는 네. 글을 보고
네.
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네.
있구나.
네.
다들 3대 가전을 뭐 스마트폰, 컴퓨터, 테레비, 플스, 엑박, 스위치.
아, 네네. 네. 네, 그렇게 아, 그렇죠. 해서 이제 섭외를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저는 네. 걸 박사님이 출연하시고 한동안 그분이 그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아, 진짜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아, 그럴 수 있죠.
말도 안 되게 긴 시간 동안 몰랐다가 나중에 네. 알고 뭐라고 하면서 정말 놀랬던 네.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네, 아니 그렇습니다.
저런 여리여리한 어떤 그 어떤 외관에 그런 어떤 깊은 무언가가 있다니 약간 그런 그
특히 이제 뭔가... 약간 삼태성주 분위기가 좀 걸박사님 분위기로 좀 타면서 네. 요즘 좀 뭔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하드캐리라고 할까 네. 뭔가 그런 느낌을 좀 풍기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네. 걸박사님하고 저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하나 있는데 네. 항상 무슨 프로그램 얘기를 하면은 모입조부터 상의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아하. 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 어떤 과학기술 분야에 몇 안 되는 그 네. 패션 피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아, 진짜 그것도 이제 제가 영상도 진짜 많이 봤는데 네. 또 그럴지라고는 또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뭔가 노력에 비해 결과물이.
아,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박사님께 대해서 존경을 담아. 네. 네. 저는 사실은 그보다는 좀 잘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인물 중심으로. 네. 현미경의 역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이라는 것이 처음 개발된 것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망원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네. 네. 왜냐하면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돋보기 같은 게 개발됐는데 성능이 좀 좋으면 뭐 그거 대충 현미경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사실.
그러네요. 네.
돋보기처럼 사용을 하는데 이제 렌즈를 뭐 두 개 보통 렌즈를 뭐 두 개 혹은 그 이상 사용하면서 좀 초점을 잘 맞춰가지고 배율을 확 크게 볼 수 있으면 뭐 대충 현미경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편이니까. 어느 정도 보이면 그걸 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다섯 배 크기로 보이면 돋보기고 10배 크기로 보이면 현미경이냐? 좀 애매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고요. 그래도 대충 뭐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렌즈 두 개 정도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확 크게 보는 거 정도로 범위를 좁혀보면 뭐 이런저런 설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유럽에서 처음 발명된 것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나라마다 좀 이렇게 막 자랑을 합니다.
네.
주로 많이 거론되는 나라들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한 3파전 정도입니다.
거기가 뭐 이제 유리 깎아서 뭐 잘 만들던 나라들이네요.
네, 네. 네. 그럼 뭐 이탈리아에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사람인 이상 별만 보다 뭐 딴 것도 한번 봐볼까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막 가까이 있는 걸 봤는데 가까이 있는 것도 꽤 크게 보이잖아라고 하면 망원경 만들던 사람이 조금 더 조절하고 가공해가지고 더 크게 한 볼 수 있는 걸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충분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임경수님께서 5만 원 보내주신 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리판을 왜 샬레라고 할까? 이게 그 왜 그것만 불어일까?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 저런 거 신기하죠. 네. 저도 저 이런 거 진짜 걸박사님 진짜 잘 말씀해주실
것 같은데. 네.
이것은 사실은 뭐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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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일본을 경유해서 설명을 쫙 해주실 텐데.
그렇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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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신기하죠. 그 우리. 우리나라에서 딴 나라에서 그런 나라 지금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그 베란다를 막는 창문을 흔히 샷시라고 하잖아요.
아, 네, 네, 네.
그거 도대체 왜 샷시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왜 몰라요? 뭐에서 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결국은 뿌리를 찾아보면 프랑스어라고 하는 설이 되게 대세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 네.
그게 이제 프랑스어하고 영어하고 섞이면서 일본으로 거쳐서 들어오다가 이상하게 잔재가 남아가지고 아무런 나라에서도 그걸 샤시라고 안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뭐 샤시라고 부른다라는
일본에서도 샤시라고 안 해요.
일본에서도 요즘은 그렇게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샬레도 아마 그 비슷한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현미경의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탈리아에서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에 앞서서 뭐 이탈리아의 다른 발명가들이나 그 유리 세공이 발달한 뭐 네덜란드, 독일 뭐 이런 쪽에서 저마다 우리나라의 이 사람이 현미경의 발명가다, 원조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위스 분을 뭐 이렇게 꼽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교과서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은 얀센 부자입니다.
얀센 네, 부자?
예, 네, 뭐, 부자가 이름 아니고요. 네. 아버지 얀센, 아들 얀센이죠. 아, 네. 어. 네, 아버지가 아마 한스 얀센인 것 같고요. 네. 아들은 자카리아스 얀센입니다. 어. 아마도, 이름 얘기는 이번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마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마도 아버지가 한스 얀센이라는 이름인 것으로 보아. 아,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내 이름을 흔하게 흔한 이름으로 지어줬을까라고 네. 생각해가지고 아들 이름은 자카리아스 네. 이런 식으로 짓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네. 네. 사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름을 짓게 되는 경우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저도 제 이름이 외자라서 외자 이름 극혐하거든요, 진짜.
아. 진짜. 아니 일단은 이용 기자가 검색이 안 돼요. 네, 이용 같은 이름으로.
이용이라고 하고 그 이용이라고 하면 또 은근히 동명이인도 되게 많고. 아,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이용하면은 뭔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조용필 하면 가수 이렇게 나오자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네. 이용하면은 뭐에 이용 뭐 이런 나와가지고. 너무 안 좋고 아우, 그, 가끔 못 알아듣는 끝까지 눈치 없이 못 알아듣는 분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거든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용이요. 이용희 씨요? 이러면서
이용이
이용이요. 그럼 아 이용이 씨요. 이러면서
아 그러네.
네, 그게 은근히 아, 되게 예.
한국어는 조사가 붙으니까 네. 두 자일 거라고 쉽게 생각을 못 하니까 네. 그죠?
이용 두 글자요. 그럼 이용 두 씨요.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이게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590년대 그러니까 한 16세기 말경에 얀센 부자가 독일 사람들인데 독일에서 현미경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라는 설이 좀 많이 퍼져 있는 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현미경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돋보기를 만드는 기술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돋보기 만드는 기술은 사실 그전에도 꽤나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돋보기나 뭐 안경 이런 거 하면 되게 현대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개화기 이후 혹은 뭐 일제강점기의 어떤 지식인 이런 걸 표현할 때는 그런 안경 쓴 모습으로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그치, 해리포터 안경 같은 거
쓰는 뭐 김구 선생 안경이라든가 네. 약간 이런 느낌 네. 많은데 사실은 안경은 조선시대에도 많이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네,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다 아시겠죠. 그죠. 네. 조선시대 분들 초상화 같은 것들도 자세히 보시면 안경 쓴 모습의 네, 초상화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그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림이나 자료로 남아있는 걸로만 따져봐도 거의 뭐 이 현미경이 개발된 시기 16세기 경에 조선의 안경이 꽤나 유통되고 있었거든요. 비교적 사치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안경 당시 안경은 이제 대부분 이제 돋보기 안경이었으니까 네. 이 시대에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없어서 어린이들은 심지어 책도 별로 없어서 네. 네, 어린이들은 눈 나빠질 이유가 별로 없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안경이 필요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다 돋보기 안경이 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렌즈라는 것은 사실은 조선에도 그렇게 낯설지 않은 기술이었습니다. 심지어 조선에서 안경을 자체 개발도 많이 했어요. 네, 자체 개발, 뭐, 생산, 판매도 상당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이거 그것도 관심 없으신 분들께는 잘 안 알려진 이야기인데, 그래서 안경이 수입품만 유통됐던 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그러니까 한 뭐 200년 전, 300년 전 이럴 때도 조선산 안경도 꽤나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조선 사람들은 현미경이나 망원경 같은 거를 잘 개발을 못하고 그런 거는 다 뭐 유럽에서 생기고 아니면 뭐 수입해서 쓰고 뭐 이렇게 되었을까 의아해 할 만하죠. 그죠? 조선에서 제작된 안경은 유리로 만든 안경이 드물었습니다. 조선에서 자체 개발된 안경은.
플라스틱? 뭘로 만들었어요?
네,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을 리가 없죠. 그죠?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시나요 도대체?
아,
수종.
그렇지. 플라스틱은 모르겠지만. 네네네.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잘 아십니까 도대체?
아이 뭐. 뭐
천재일까?
타고난 거죠 뭐.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수정을 캐가지고 네. 그걸 이제 잘 갈아서 가공을 해가지고 조선시대에는 안경을 만들었는데
되게 비쌌겠네요.
네. 그렇죠. 특히 경주에서 나는 수정으로 안경을 만들면 안경이 질이 좋다. 혹은 뭐 경주에서 나는 수정뿐만 아니라 그쪽 근처에 그런 수정을 가공하는 장인이 많이 살아서 제품이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주의 뭐 남쪽 지역 내지는 남산 쪽에서 나는 그런 수정을 많이 이용했나 봐요. 그래서 경주 남석 안경이다라고 하면 조선 말에는 꽤나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경주에서 지금도 뭐 어떤 렌즈나 광학이나 안경에 대한 산업 같은 게 좀 발달해 있다고 하면 재미있을 텐데 뭐 근데 뭐 공교롭게도 생각을 해보면 대구가 사실 안경 산업의 되게 중심지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도 대구에 안경사 안경 만드는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딴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1970년대 80년대에는 뭐 국내 안경의 절반 이상이 대구에서 생산된다라고 할 만큼 안경 업체들이 막 대규모로 입주해 있고 뭐 이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조선시대의 경주 뭐 현대의 대구처럼 약간 경상북도 지역이 렌즈와 안경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할 만한 것이 우리나라 역사 속의 전통인데 근데 그러면 왜 현미경이나 망원경 같은 걸 못 만들었느냐. 아무래도 수정을 갈아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정교하게 원하는 품질대로 많이 만들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뭐 부유한 양반 분들이 나는 나이가 70인데도 매일같이 책을 봐. 뭐 이렇게 약간 그렇게 좀 뻑이고 싶은 뭐 그런 분들께
네.
그러시다면 안경을 하나 뭐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아유 뭐 대감님 어떻게 이렇게 되게 안경이 이렇게 있으세요? 라면 안경을 멋있게 이렇게 딱 쓴다. 나는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옛 성현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다고. 네. 와, 멋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막 이렇게 네. 하는 그런 게 이제 조선시대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안경을, 아랫사람이 윗사람 앞에서 쓰고 있으면 약간 결례다라는 인식도 굉장히 있었죠.
아~ 맞아, 맞아, 맞아. 옛날에 어른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어디서. 아는 척한다, 이런 거.
어디서 어린 놈이 보르장머리 없이 안경 끼고 뭐 이런.
진짜?
진짜.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만 해도 저는 어릴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뭐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절할 때 이럴 때는 안경을 벗고 하라고 하셨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릴 때 본인 할아버지를 보니까 뭐 안경 쓰고 그렇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 라는 기억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할아버지의 제사상 같은 데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할아버지 앞에서 절할 때 니도 안경 좀 벗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이상한 얘기 같은 게 생기는데 근원을 올라가 보면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안경이 약간 사치품이자 그런 좀 자신의 그런 학식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소품이었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 있으면 뻑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벗고 하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인데.
박승준 님이 어떻게 하면 와이프 몰래 경품 당첨된 것처럼 구매할 수 있을지.
경품을 여기 써드릴까요?
당당하게 사시죠. 뭐 그렇게까지 네. 아니 뭐 현미경인데 뭐 당당하게 사시죠.
아니면은 뭐. 저기 뭐지 구매자 이름에 경품 당첨이라고 네. 쓰는 거 받으실 분 네. 이름에 네 어쨌든
아,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거 자체가 수정이 어찌 보면 좀 덜 비싼 보석이잖아요.
보석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치품으로 네. 그런 식으로 유통이 많이 되었던 것이 안경이기 때문에
사치품에다가 뭔가 좀 이렇게 좀 학식을 뽐내는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쓰면은
약간 그런
저런 네. 약간
그러다 보니까 수정으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대량 생산을 하거나 뭐 실험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좀 부적합한 면이 있었습니다.
네.
저 너무 고등학생이 뿔테 안경 안 쓰고 금테 안경 쓰면 싸가지 없다고 다니면서 맞았다. 아니, 우리는 어떤 과거를 살아온 것입니까?
70년대 정말 저랬습니까?
아, 저는 모르고 저 쳐다보십니까?
아니, 그래도.
저라고 알겠습니까? 아, 웃기네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경품으로 개명하면 끝.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네, 네. 자유자재로 네. 유리를 가공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렌즈를 이용한 도구를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보고 하는 거에 제약이 있었죠.
네.
그에 대한 어떤 기반 기술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유럽에서는 유리 가공 기술이 그 이전부터 다양한 용도로 발달해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옛날 성당에도 유럽 성당에는 막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그렇죠. 것들이 막 있고 이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대형 유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정말 이 동아시아권에는 되게 최근까지도 잘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일제강점기에도 우리나라 유리공장이 잘 없었습니다.
아, 유리로 네. 뭔가 장식을 한다는 개념에서 네.
우리나라 일제, 심지어 일제강점기 유리공장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50년대에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재건을 할 때 세웠던 주요 초기 공장 중에 하나가 유리공장이었을 정도로 되게 그 분야에서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한 발짝씩 늦었습니다.
예전에 K 박사님이 조경철 박사님 편 할 때 얘기하셨는데 조경철 박사님 엄청 부자였다는 네네. 얘기 하시면서 본인 집에는 창문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2층 집이고 아, 뭐 맞아. 그런 게 감동적인 게 아니라 아, 어떻게 맞아. 창문이 있냐고 집에.
아, 그거 진짜 있죠.
조경철 박사님이 창밖 너머에 어떤
네, 여자분을 그, 보셨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학생을 보면서 네. 그 연모의 정을 품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연모의 정은 고사하고
창문이 있다고 집에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 그런 그 장미의 이름도 보면 거기서 그러잖아요. 되게 그 스테인드 글라스 큰 게 있는데 네, 네. 아 이거 우리 이제는 못 만드는데 옛날 사람들은 만들었는데 우리 기술은 퇴보하고 있다 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로스트 테크놀로지. 네.
그래서 동아시아와 유럽 기술은 유리 기술에서 사실 예전부터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를 되게 크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동아시아와 유럽의 기술사적인 차이가 발생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망원경도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을 잘 하니까 물리학이 발달할 수 있었고 또 망원경이 있으니까 항해를 잘 할 수가 있어가지고 뭐 세계 각곳으로 뻗어나가기도 좋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막 발전을 하고 현미경이 있으니까 생물학에 대해서도 많이 발전을 할 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유럽은 과학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17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가 있었는데 유리 가공 기술이라는 바탕에서 뒤쳐졌기 때문에 동아시아에는 뭐 중국 같은 굉장히 많은 인구와 경제력을 자랑하는 강대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 발전은 뒤쳐진 거 아니냐 유리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뭐지 광학을 개발해야 대항 항해가 가능했거든요.
아, 문명에서.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특히 현미경으로 조금 축소시켜 보면은 아주 작은 유리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이렇게 뭐 매끈하게 갈아야 되고 그렇지만 기술로 보면은 큰 거울이나 망원경을 깎는 거랑은 조금 다른 기술일 것 같은데.
망원경을 깎는 거랑 비슷하고요. 네. 네. 거울이나 유리창 만드는 거하고는 사실 좀 다르죠.
네, 네. 그 이게 제 생각에는 그 이제 일종의 럭셔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지금처럼 막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만 아주 작은 세계를 볼 필요를 느꼈는 거 아닌가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호일하게 넘어가기 직전에 영화 하나만 말하면 그래서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죠 영화로는 그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은 이탈리아의 지오반니 파베르라고 하는 설이 유력하거든요. 이탈리아는 또 이쪽을 좀 밀고 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있었고 지오반니 파베르도 있던 것으로 봐서 현미경의 본고장은 이탈리아다라는 쪽으로 좀 밀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좀 문화적인 요소, 뭐하러 그렇게 작은 것을 들여다보게 되었을까라는 것이 현미경의 발전사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아, 생각해보니까 샬레가 독일어로 접시란 뜻이네요. 프랑스어가 아니라. 아,
그러네. 독일어네.
접시.
역시.
아, 지금 아, 되게 한참
과학가, 됐어요. 과학가 사람들의 독일통.
아, 네. 되게 네. 죄송합니다. 독일통 네. 수준이 이거
그 저기, 항상 독일어 딱 하나 알고 계신 거 뭐였죠?
아, 이시 에세 아이나.
에세 아이나.
그렇죠.
아, 그 샬레를 넣어서 어떻게 이렇게 해주실 수 아, 없습니까?
그 뭐지? 뭐지? 그 독일 그 분데스리가 우승하면 무슨 샬레인데 그거?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동그란
콩콩콩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현미경 발전사에서 그런 현미경의 어떤 용도나 활용성에 대해서 전기를 만든 인물 뭐 여러 명 꼽을 수 있을 텐데 한 명을 꼽자면
샬레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남성인 것 같아요. 네. 접시니까. 네.
이게 진짜 남성이면 진짜 독일통으로서.
아니.
느낌으로 이제 딱
알고. 않습니까? 네. 사실은 뭐지 막상 독일에 갔을 때는 뭐든지 하나는 살 수가 없어요. 다 복수로만 살 수 있어요. 관사하려고 돌을.
아 복수면은 성이 흐려지니까.
네. 성이 네. 없어지니까.
의외로 그런 것에 부끄러움을 좀 타시는
아, 성향. 네. 매우 그렇습니다. 네. 안 틀리려고 합니다.
네.
영국 출생의 과학자인 로버트 후크라는 인물을 저는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네, 완전 딴 얘기인데 진짜 뭔가 약간 되게 잘 가리키는 타입이시네요. 방금 이용 기자한테 샬레를 넣어서 그 문장을 확장해보라고 했을 때 와 진짜 과외하면 정말 잘하겠다 생각이.
이에스의 아인 샬레 하면 이상하잖아요.
괜찮죠, 뭐.
그래도. 아, 그래도 네. 이상한 사람으로 네. 이지 문장은 네. 괜찮지.
괜찮죠. 네. 접시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로버트 후크는 영국의 학자이고요. 과학의 전 분야에서 맹활약했던 인물입니다. 지금도 뭐 널리 알려져 있는 학자고 당대에도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후크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학교에서 뭐 물리학이나 이런 거 배우면 거의 뭐 무조건 배우게 돼 있고 고등학교 때도 웬만하면 조금 어떻게 과목만 잘 선택하면 아마 배울 겁니다. 용수철을 어느 정도의 힘으로 당겼을 때 어느 정도로 늘어났다가 어느 정도의 힘을 다시 받으면서 이제 줄어드느냐 그거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후크의 법칙으로 전 세계 모든 그런 학생들에게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저는 저는 고등학교 때 그거 처음 배웠던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그 보통 용수철 저울을 보여주면서 실험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용수철 끝에 이런 고리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좀 그래서 후크의 법칙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후크가 하나 달려 있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조승킴님이 누나 너무 예쁘다고 5,900원 보내주셨어요.
아. 조금 더 자극적인 어투로 사실은 올려주셨는데 네. 네. 후크의 법칙으로 유명하지만 이분은 사실 후크의 법칙 이상의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격동 500년 초창기에 뉴턴 편을 설명드리면서 로버트 후크 이분을 잠깐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거리의 제곱에 중력이 반비례하고 그 무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그런 힘이 작용을 한다. 모든 물체들 사이에서는 그게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거의 같은 생각을 살짝 앞서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 로버트 후크다라는 거 그때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만유인력 중력 법칙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징검다리를 놓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리학자 같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용수철에 대해서 계산한 방법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사실 이분은 생물학에서도 굉장히 대활약하신 분이에요. 생물학에서도 정말 많이 활약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뭐 곤충이라든가 꽃의 구조라든가 그것들이 이런 식으로 닮은 면 다른 면이 있으니까 진화라는 게 일어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앞서서 발표하신 분으로도 유명하고
아, 세포 발견한 그분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세포라는 말을 처음으로 창시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이 세포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결정적인 공헌을 하신 분이죠. 세포 셀이라는 말의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에드루님이 샬레는 여성형이라고.
아, 그러네. 아, 아쉽네. 샬레 에로끝나니까.
그런 것도 아세요?
독일어 안 배우셨어요?
아, 저는 독일어 안 배웠는데. 아. 저는 그 달걀 그거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 이히 에세 아니네 샬레가 되
그렇습니다. 일단 접시는 먹지는 마시고요. 네. 외국어 뭐 하셨어요?
저는 중국어.
아, 그래서 중국어를 하시는구나. 네.
중국어 발음 되게 좋으시잖아요.
맞아.
하여튼 뭐, 네. 네. 제가 딴 길로 안 세려고 해도 네. 자신에서 세워주시는 이런 경향이 있군요. 뭐 괜찮습니다. 네. 뭐 뭘 기대하셨겠습니까 대부분. 네. 그래서 생물학에도 공헌이 크시고 이분이 건축가로서도 굉장히 대활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런던 시내에 오래된 건물 중에서 잘 검색을 해보시면 이분이 17세기에 건축 설계를 하신 건물들이 아직 남아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건축가로서도 되게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약간 결론적인 걸 말씀드리면 이분이 요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 그러니까 한 15년 전, 20년 전 인터넷만 검색을 해보셔도 별로 그런 얘기 없었는데 요즘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상하게 막 비운의 학자 같은 걸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뉴턴에 끼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고 뉴턴보다 한 몇 년 더 먼저, 나이도 한 7, 8살 많고 학계 활동도 좀 더 먼저 시작한 말하자면 선배뻘 학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턴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고 어쩌면 뉴턴이 등장하기 전에는 로버트 후크가 진짜 최고의 학자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였는데 뉴턴이 짠 하고 등장하자마자 뉴턴은 진짜 최고. 뉴턴이 과학을 창시했다. 로버트 후크가 그럼 내가 그 전에 한 건 뭔데? 라고 하면 그건 과학 수준 아니었던 것 같아.
그건 과학까지다, 과학.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네. 요즘 인터넷에는 뭔가 뉴턴에게 배신당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턴이 이 사람하고 알고 지냈거든요. 뭐 이렇게 학술적 교류도 했어요. 그러니까 중력법칙 발견해서 후크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주장하신 분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교류를 했어요, 둘이. 그런데 뉴턴이 성공한 다음에 후크를 별로 안 띄워주거든요.
맞아요.
예, 오히려 영향받았다는 점을 별로 내색 안 하고 뭐 좀 약간 뉴턴에 대해서 싫게 보시는 분들은 약간 악의적으로 후크의 그런 영향력을 지우려고 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활동하는 단체에서 뭐 약간 후크를 좀 이렇게 사례 활동을 잘 못하게 약간 살짝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 요즘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뭐 뉴턴에게 배신당해서 망한 어떤 쓸쓸한 비운의 천재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약간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네. 그러니까 뉴턴에 눌려서 빛이 발했다라는 정도지. 그러니까 뉴턴보다는 뉴턴한테 눌렸다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배구 잘하는데 김연경 선수보다 못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 네. 느낌이에요.
김연경보다 못해서 유명세를 덜 탔다는 거지 김연경에게 배신당했다가
배신도 당했을 수는 있는데. 약간. 네, 네. 네. 과학적으로 굉장히 네. 성공했고 당대에도 많은 인정을 받았던 학자입니다.
태피티님이 만원 보내주시면서 라이브 너무 반갑잖아요. 이러셨고요.
아,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박승준님이 뉴튼, 뉴턴 뭐가 맞나요? 이러셨는데.
턴으로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턴으로. 로보트쿠는 어렸을 때 이분이 1635년생인데 1635년이면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네, 병자호란이 직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주소 알려주시면 SDR 안테나 수신기 세트 보내준대요.
SDR이 뭐예요?
그 뭐지? 이게 저도 찾아봤는데 그 소프트웨어로 하는 라디오 소프트웨어로 전파하는
사적인 얘기 두 분이 따로 네,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낙지개구리님은 뭔가 약간의 수줍음 때문이신지 오늘은 긴장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공부하는 것 같은 싫어서 안 하신 것이
우리나라의 현종 임금님, 그러니까 효종 임금의 아들이죠. 아들인 현종 임금이 1641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보트쿠하고 비슷한 시기에 병자호란이 호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조선의 대를 이어갔던 그 임금 중에 이제 효종 임금의 아들인 현종 임금하고 비슷한 시대를 산 사람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 뭐 하멜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제주도에 표착을 했는데 네, 표류를 네. 하다가 네. 어떻게 탈출해서 돌아와가지고 유럽에서 책을 써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실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다 뭐 이런 거 알려져 있잖아요. 네. 제주도에 가면 뭐 그 하멜이 그렇죠. 떠내려온 자리로 추정되는 데다 이렇게 범선 모형도 지금 만들어냈고 하는데 그 하멜이 활동하던 시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다. 뉴턴 뭐 포함해서. 네. 네. 그래서 아마도 하멜이 로버트 후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 사람 후크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과학자로 영국 사람 중에 후크 뭐 이런 이름 들어본 것 같다. 선장을 해도 좋을 이름인 것 같다. 하멜은 아무래도 뱃사람이니까. 예, 네, 뭐 그런 시대의 인물입니다. 네. 이런 다재다능한 여러 분야의 과학에서 대활약했던 후크가 어릴 때는 뭐로 재능이 뛰어났을까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심지어 이분 부모도 아, 너는 커서 뭐가 돼야 되겠다. 뭐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해적선장?
아닙니다.
화학자?
아, 해적선장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야 나도 어릴 때 그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 아버지가 뭐 아니 이때 피터팬 나오는데 전혀
나오죠.
뭐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만 네. 뭐 어릴 때 뭐를 잘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까요? 의외입니다.
그림을 잘 그렸어.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뭐 이렇게 예전에 생물학자들은 그런 거 잘했죠.
정확하게 포착하셨어요. 네. 이분 어릴 때 그림을 잘 그리셨고요. 네. 실제로 이분이 후대에 끼친 큰 영향 중에 하나가 그 현미경으로 작은 그런 생물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림을 굉장히 아름답게 멋있게 잘 그려가지고 그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주는 바람에 과학의 유행이 그쪽으로 좀 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이 실제로 나중에 굉장히 많이 득도 본 사람이에요. 업적 중에 일부입니다, 그게. 어릴 때 그림을 엄청 잘 그려가지고 아예 공부할 때쯤 돼가지고 화가의 견습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쩌면 화가로 대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뭐 약간 17세기니까 뭐 어떤 아이 뭐 너무 모르는 얘기로 잘난 척하지 말고 하여튼 화가라는 게 유럽에서는 잘만 성공하면 대성할 수 있는 그런 그럼요. 직종이기도 하거든요. 하잖아요 옛날이니까. 그래서 화가 수련을 받았는데 하다가 때려칩니다. 일설에는 이분이 그 이제 그려놓은 그 스케치해놓은 그런 그림을 보면 정말 그림 잘 그리시거든요. 일설에는 색칠을 잘 못해서 때려친 게 아니냐. 그런 설이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예. 네. 뭐 약간 좀 더 섬세하게 말씀드리면 물감을 다루는 것에 너무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약간 뭐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거나 막 그런 것 때문에 힘이 들었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화가를 때려치웁니다.
아, 맞아요. 그 뭐지? 네덜란드 유화들 보면은 그 막 그 그 그 막 그 막 한참 잘 나가던 시절 유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 실내 인물화거나 정물화가 되게 많거든요. 실내에서 그린 게. 그게 물감이 진짜 어려웠더라고요, 당시에는. 가지고 다니기가 복잡하고 어렵고 다루기 어려운 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JY 송님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미경의 조상님 중에 한 분이신 로버트 후기라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후크가 때려치우고 화가를 때려치우고 무엇을 하느냐. 어느 나라의 이상한 사람처럼 갑자기 정치판으로 뛰어들었느냐. 이 사람은 화가를 하다가 때려치우고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네, 진짜 의외네요. 네.
아니, 뭐 어떻게 하는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막상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스쿨인가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니까 수학 이런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수학, 과학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거예요.
얄미워.
아, 내가 약간 이런 네. 길로 가면 살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학을 가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특히 대학에서 뛰어난 학자들의 조수 역할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분이 조수로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 보일의 법칙을 개발한 보일이었습니다. 보일의 조수였고 어떤 사람은 막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후크 수학 실력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보일의 법칙이라는 그것도 후크가 조수로 일하면서 되게 많이 만들어준 거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조수 시절에도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 속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학위를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학자에 진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장에는 화학을 많이 했어요, 이분도. 약간 화학자로서도 조금 알려지기도 했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자가 된 이후에는 당시에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한창 뭐 화제가 되고 세상을 떠나고 한 뭐 그 시기 다음에 출생하신 분이니까 그럼 뭐 망원경을 만들어서 하늘을 본다. 그러면 뭐 천체 움직임을 어떻게 계산할까? 뭐 케플러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니까 어떻게 계산을 하면 행성의 궤도를 알아내가지고 어느 행성이 언제 보이는지 계산으로 알아맞출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유행하는 주제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다 성과를 냅니다. 목성과 토성이 뭐 언제 어떻게 돌아오는지 하는 그 계산하는 법 이런 거 다 조금씩 합니다. 뉴턴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뉴턴은 그 중에서도 그 행성의 움직임과 물체의 움직임이라는 그 역학이라는 한 분야 그리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계산할 수 있는 미적분학이라는 고도의 수학적 기술 거기까지 도달해가지고 완전히 과학계를 엎어버리는 데 성공을 했는데 몇 년 앞섰던 선배였던 이 로버트 후크는 뉴턴에게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자극과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재밌게 살았을 수도 있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활동하던 여러 가지 과정에서 편했던 책이 이 사람의 최고의 히트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그라피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뉴턴에게 프린키피아가 있다면 우리의 로버트 후크에게는 마이크로그라피아가 있다.
그림 엄청 많고 예쁜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림책입니다. 이게 이분이 이제 현미경에도 이제 망원경으로 작업 많이 했으니까 우리의 이 과학과 사람들의 이 어떤 진화 패턴과도 동일하죠.
네.
망원경으로 한번 이렇게 사업을 하고 망원경 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그러면 이것도 잘 되는데 비슷하게 해볼 거 없을까 하다가 현미경으로 올라오는 그 길을 거의 그대로 따랐던 것 같아요.
네,
현미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분은 현미경 개량하는데도 많이 활약을 하셨어요. 주로 많이 언급되는 게 뭐냐면 뭐 이분이 정말로 최초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언급되는 게 뭐냐면 현미경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형식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뭐 이렇게 음식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뭘 보거나 사진 찍거나 하다 보면 그 기구 자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현미경은 작은 걸 확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미경을 갑자기 들이댄답시고 그림자가 지금 되게 안 보이는 그게 골치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현미경을 다루는데 되게 좀 고민거리였는데 이분은 조명을 밑에서 쏴주면 우리 제품에도 그런 식으로 네. 밑에서 올라가는 조명이 있죠.
네.
밑에서 조명을 쏴주면 그런 일을 훨씬 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개발한 인물로도 많이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그때 현미경이라는 건 기본적인 구조는 지금 이거하고 완전히 유사한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하고 지금 우리는 이게 아마 LED인 것 같아요. 네. LED로 빛이 나오는데 이 후크 시절에는 이제 촛불 같은 걸 켰어요. 촛불 같은 게 좀 그림 같은 게 생기면 안 되니까 약간 거울 같은 걸 한번 비쳤던 것 같아요. 촛불을 킨 다음에. 네, 그래서 그런 그 이분이 이 보일의 조수로서 대활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뉴청하고 희한하게 공통점인데 이분이 그런 기계 기구를 만드는 재주도 되게 좋았어요. 뉴턴도 뭐 어릴 때부터 시계 고치는 거 뭐 좋아했고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분 마찬가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계 고치는 거 좋아했고 그런 기구, 기계, 실험, 장비 이런 거를 정교하게 만드는데 되게 솜씨가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후크가 바로 그 실력을 10분 발휘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현미경 자체를 개선하고 개조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뭐 조금 있다가 그 유명한 네덜란드의 이분도 진짜 엄청나게 큰 위인으로 많이 거론되는 인물인데 안톤 판 레우엔 훅 레벤후크라고 옛날에 많이 했던
레벤후크.
예, 이분이 쓰던 현미경하고 하여튼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쓰던 현미경하고 이 후크가 쓰던 현미경하고 이제 그림이나 이런 걸 자료를 찾아보면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이 후크가 쓰던 현미경이 되게 모습이 멋있게 생겼습니다. 무늬 같은 게 막 그려져 있고 장식이 막 돼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기구 만드는 솜씨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
참고 현미경 꾸미기.
네. 좀 꾸며보시죠. 스티커 같은 거 이렇게 좀 붙이시고.
그때 네. 좀 상처받으셨군요.
폴꾸. 폴리스카 꾸미기.
네. 네. 네.
그. 폴댄스 꾸미기 그런 거 아니죠?
폴댄스 꾸러기.
폴댄스 꾸러기. 네. 꾸러기 폴댄스 학원 이런 거.
예. 1665년에 그래서 나왔던 책이 네. 마이크로그라피아라는 책입니다. 1665년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에 네덜란드에서는 하멜 일행이 탈출하기 직전 직후쯤 무렵입니다.
네. 네.
참고로 하멜이 그래서 네덜란드로 돌아가가지고 펴낸 책 하멜 표류기가 나온 게 1668년이라고 하거든요. 하멜 표류기가 나오기 3년 앞서서 나온 책이 바로 로버트 후크가 쓴 마이크로그라피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그림이 정말 좋고요. 지금 기술 지금 봐도 정말 그림이 아름다울 정도로 주로 뭐 꽃가루라든가 식물의 어떤 작은 부분 자그마한 곤충들의 그 섬세한 구조 이런 것들을 세밀화로 그려놓은 책인데 로버트 후크가 직접 그린 그림도 있고요. 당시에 이런 그림 최고로 잘 그린다라고 싶은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후크가 그 그림 그린 건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은 딴 전문화가 그리기도 했는데 하여튼 지금 기준으로 봐도 그림이 대단히 좋습니다. 예, 그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이 로버트 후크도 로버트 후크지만 아, 이 17세기 후반에 영국에서는 이 정도의 인쇄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구나. 그거에도 전 되게 감탄을.
이런 세밀화 같은.
엄청 세밀해요.
뭐 목판화였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더 목판화로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아마 뭐 어떤 희한한 기술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석판화가 보통 좀 더 세밀하게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정말 뭐 동판으로 어떻게 이렇게 에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보통 이제 지폐 같은 거, 돈 같은 거 찍을 때 동판으로 찍는다고 하니까 그런 금속판을 에칭을 해가지고 그림을 만들었는지 그림이 정말 좋습니다. 질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신기한 세계가 있다니. 예를 들어서 이때 처음 발견된 게 이제 파리나 그런 뭐 벌 같은 그런 벌레 있으면 벌이 있네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그렇게 요즘은 이제 그거 사실 알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보면 맨눈으로도 어느 정도 보이는데 네네. 벌의 눈은 사람처럼 눈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겹눈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의 작은 눈 역할을 하는 게 쫙 이렇게 네네. 모여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밀하게 그게 또 막 이렇게 뭐 육각형이나 이런 모양으로 쫙 규칙적으로 붙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사실을 그림으로 섬세하게 그려 놓은 거예요. 사람들 그걸 보고 또 이때는 이제 또 막 뭐 종교 다툼 이런 것도 많이 하던 시기니까 그런 식의 종교적 감동을 받는 분도 많으셨던 거예요. 이거 봐라. 신의 창조물들이 이렇게 사소한 날아다니는 하잘 것 없는 파리조차도 이 정도로 정교한 구조로 하나하나 모양이 이렇게 아름답게 정교하게 생겼다. 뭐 이런 식의 감동을 주면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 전반에 많은 그런 파장을 일으킵니다. 사실은 조금 후크 얘기하는 김에 과장을 하자면 이 마이크로그라피아라는 이 책 때문에 어쩌면 생물학의 한 전기가 찾아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계에 큰 충격을 준 한 권의 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상도 물론 좋은 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코르크 같은 거를 이제 관찰을 한 다음에 이게 자세히 보니까 조그마한 단위 격자 모양 같은 걸로 방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네. 셀이 있는 것 같네. 우리 감옥 같은 걸 셀이라고 하잖아요. 셀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네라는 식의 말을 하다가 세포 셀이라는 말을 처음 이제 사용하게 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의의도 굉장히 큰 책인데 근데 사실 그 로버트 후크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뭐 세밀하게 더 연구를 한다거나 뭐 크게 더 흥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뭐 생물의 본질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아내는데 이런 쪽의 업적은 크지는 않은데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지만은 그때 로버트 후크가 썼던 셀이라는 말이 세포라는 말이 후에 이제 쭉 계속 다 쓰이게 되었죠. 이거 뭐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 지금 92바님이 메조틴트라는 음파다 나오기 전 인쇄술의 최고봉이라고 그 인쇄 방식이 메조틴트라는 거네요.
아, 네. 네.
전문가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달력 만들 올해는 현미경에 집중하겠습니다. 달력은 이걸 다 팔면 네. 내년에 경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의 최 팀장님께서 과거의 경력 중에 어떤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다국적 자동차 회사에 마케팅 담당자로 대활약을 할 뻔했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달력 파는 꼴을 보니.
근데 안 가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멀다고 안 갔는데 서울 사람이 서울 살면서 서울이 멀다고 안 갔대요. 이거 진짜 서울 사람들 나약한 거 진짜. 나약한 서울인들.
네, 죄송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곳으로 그때 가셨다면 네. 달력 판매에 비해서 자동차 판매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셨을지
네. 그럴게요. 제가 만약에 그 다국적 회사의 기법을 배워왔다면 여기서 달력을 무리 없이 팔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을지도 모르죠. 네.
제가 어떤 다람쥐나 먹는 도토리나 팔다가 오니까 달력을 영 못 팔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네.
그것도 하셨군요.
네. 도토리. 제가 원래 도토리를 팔았던 사람이었죠.
네. 도토리를 팔다가
이게 좀 젊은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도토리는 실물 도토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묵을 네. 만들 수는 없는 도토리였죠.
네. 가상 도토리를 네. 말하고 네, 있었던 그렇습니다. 것이죠.
그러다 이제 바이에른 공업사에서
그래서 마이크로그라피아라는 책이 큰 영향을 주었고 아까 뭐 중요한 남들 이상 개그를 하나 치려고 했었는데 개그까지 하나 더 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턴에게 프랑키피아가 있다면 로버트 후크에는 마이크로그라피아가 있는데 마이크로그라피아는 이것도 후크의 어떤 그런 애매한 포지션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마이크로그라피아는 제목만 보면 이것도 막 무슨 라틴어로 되어 있는 막 엄청 그렇죠. 막 그런 어떤 정전 내지는 막 네. 경전법급의 막 약간 이런 책일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제목은 이렇지만 막상 내용은 다 영어로 그냥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그래서 좀 잘 팔렸을지도 몰라요.
네.
그림이 정말 좋기 때문에 그냥 부유한 그냥 아저씨라면 뭐 혹은 뭐 귀부인이라면 당시에 딱히 그 과학에 큰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서 그냥 그림 멋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네. 볼만한 자랑거리로 내어놓을 만한 나는 요즘에 과학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말이야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랑을 할 만한 그런 책이거든요.
사실 굉장하네요.
네. 사실 책장에 그런 거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도록이나 이런 거 뭐 지도책 같은 거 딱 이렇게 딱 꺼냈을 때 그렇죠. 뭔가 위압감 있는 뭔가 그런 게 몇 권 있어야죠.
그 유튜브에 보면 마이크로그라피아를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면서 보여주는 컨텐츠가 있는데 네.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요즘 책으로도 저런 질의 책이 네, 잘 없을
말이 정도. 말이 안 될 정도로 네. 훌륭한데요.
2021년에도 저런 이런 질의 책이 잘 네. 없을 정도.
그러니까 사실 그 라스코 동굴벽화 이런 거 보면 되게 현대적이잖아요. 그림이.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약간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 옛날 사람이 그린 옛날 책 같지가 않고 뭔가 현대적으로 뭔가 어떤
한번 찾아보십시오. 진짜 그런 느낌. 인쇄 기술에도 네. 감탄하게 됩니다. 네. 진짜로 네. 보시다
보면 내년에 달력을 이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현종네요.
네네.
이게 현종 시절 나왔다. 조선 현종
그렇습니다.
때.
네. 그래서 뭐 요즘에도 이제 어떤 기업의 높으신 분의 이제 뭐 사무실에 이렇게 가보면 괜히 뒤에 책장에 뭐 무슨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네. 내셔널 지오그래피 아틀라스 이런 거.
꽂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런 용도로도 팔릴 만한 건 아름다운 책이었고 네네. 그런 만큼 굉장히 많은 유럽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서 그런 생물학 분위기가 도는데 일조한 책입니다.
이 당시에 그 남자들 복식에 단추에다가 식물 같은 거 박제해서 넣고 이러는 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생물학이나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좀 지적인 사람의 그렇죠. 이런 표상처럼 돼서 그런 뭐 표본 넣은 단추 같은 게 되게 비싸게 팔려고 했다는 얘기 들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현미경의 발전사에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인물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살짝 한 몇 년 정도 뒤처진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안톤 판 레이우엔훅. 옛날에 레벤후크라고 많이 했습니다. 뭐 약간 이 훅자 돌림이 뭔가 돌림이 아니죠. 네, 이런 게 뭔가 있나 싶기도 한데 네, 이분 네덜란드 분이신데 네. 이분은 지금은 뭐 네덜란드에서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과학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인생의 거의 한 절반을 사실 때까지만 해도 주변 사람들 아무도 과학자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 뭐 학자라고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분은. 아, 이분의 젊은 시절의 경력은 약간은 좀 흐릿하긴 한데 이분은 대체로 그 시장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네. 옷감 거래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었다라는 오.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네, 옷감 거래업. 네덜란드가 당시에 이제 많이 발전, 그렇죠. 17세기 후반이니까 많이 발전하던 때니까 하멜은 배를 타고 나 가다가 잘못해서 조선에도 오고 이랬을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레우엔 훅 이분은 하멜을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조선까지 갔다고 온 사람이 있대. 그 사람 요즘 책동에 때문에 잘 팔린대.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을 거예요. 네.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옷감 어떻게 보면 옷감 장수였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뭐 옷감을 거래하는 데서 뭐 운반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건물 임대 뭐 이런 거 해주셨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쪽 계통에서 일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분은 이 확대경 렌즈에 심취하시게 됩니다. 일설에는 근데 그럴듯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건 뭐 확증적인 증거는 없는 이야기인데 일설에는 근데 그럴듯해가지고 대부분의 책에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옷감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옷감인지 많이 보려면 그 실의 오를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확대경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즘 동대문에서 옷감 거래하시는 분들도 요 조그만한 맞아요. 동그란 네네. 렌즈 같은 걸 이렇게 보시는 분들 네. 많이 계시거든요. 그
루페, 반도체 루페라고. 검사하는 이런.
네네네. 그런 걸로 네. 보시죠. 분명히 당시 네덜란드에서도 그런 식으로 옷감 검사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확대경 같은 것이 많이 필요했고 더 좋은 확대경을 구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분은 그쪽에 심취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 좋은 확대경 뭐 모으고 뭐 그러면 따지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김 사장 같은 사람은 없었겠지. 네덜란드니까. 네. 뭐 하여튼, 뭐, 아유, 네덜란드 이름 뭐 있죠? 뭐.
반김.
이런. 히딩크라고 치면 뭐. 네. 아유, 뭐, 히딩크 사장. 뭐, 네. 새로 나온 그 렌즈를 한번 봐봐.
네, 네.
그게 값은 싼데, 정말 성능 좋다고. 그러면, 네. 아유, 레이우넨 훅 형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제가 뭐 따라야죠.
네.
아유, 고맙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성공 자리 잡으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다 이분은 거기에 완전 심취하셔가지고. 네. 직접 이제 그런 렌즈를 만들기까지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약간 좀 그 더 부유해지고 좀 더 성공하셔가지고 나중에는 그 동네에 있는 어떤 관청에서 작은 직위를 하나를 얻게 돼요. 무슨 뭐 그런 열쇠 문 개폐 뭐 이런 거를 담당하는 뭐 그런 직위였다는 것 같기도 한데 말하자면 약간 방범대장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하여튼 뭐 그런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뭐 그런 직위를 얻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렌즈에 심취를 하십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뭐 별걸 다 만들어요. 그러다가 그래 약간 이분은 그래서 좀 이렇게 취미식으로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말하자면 공식적인 어떤 연구의 과정에서 렌즈 이런 걸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 자체의 어떤 재미. 자신의 어떤 그런 기술력을 어떤 그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인터넷의 어떤 블로그나 SNS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데에 좋은, 멋있는 자신의 어떤 성과물 같은 거를 많이 올리시는 분들 보다 보면 좀 독특한 성향을 나타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그 차고에서 머슬카 만드는 분들.
그런 느낌.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성을 하셔가지고 아무도 못 만들 수준의 렌즈를 만드는 그런 경지에 도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성능의 그런, 현미경 같은 것들을 본인이 직접 만들게 돼요. 현미경의 구조가 그래서 매우 간단하고 장식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상한
극도의 효율을 추구하는
뭐 이상한 그냥 무슨 쇠 막대기에다가 렌즈 꽂는 자리 하나 있고 뭐 거울 붙이는 자리 같은 거 하나 있고 뭐 그런 이게 현미경이다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현미경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도구를 가지고 막 관찰을 하고 막 이러시던 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찰하는 이런 눈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매서워가지고 별의별 거를 다 잘 관찰하시고 막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희한한 걸 많이 관찰하셨어요. 특히 이분의 관찰 중에 역사상 날짜까지 기록된 관찰로 뭐가 있냐면 1676년 5월 26일 날 한 관찰이 있습니다. 이날 이분이 그러니까 하멜 표류기가 발간된 지 한 8년 후쯤 시점입니다. 이분이 뭘 관찰했느냐? 저는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그냥 이분이 만약에 로버트 후크라든가 혹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정식학자였다면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학자로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그 렌즈 보는 자체에 심취를 하셔가지고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뭘 보았느냐? 그냥 빗물 고인 걸 괜히 한번 봤습니다. 교수님들이었다면 그런 걸 보는데 헛된 시간을 낭비할 리가 없죠. 네. 아, 지금 논문 안 쓰면 내가 짜릴지도 모르는데. 네. 내가 이번에 좋은 논문을 써가지고 내 뉴턴 네. 이놈의 골을 납작하게 해줄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었다면.
T.S. 한님께서 17세기 이야기 많이 재밌기는 한데 300여 년의 진도는 어쩌실 건가요?
이러다 그냥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냥 맹물, 빗물 이따위 거를 볼 생각을 안 하겠죠. 네. 그런 걸 봐봐야 뭐 성과가 나오는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테니까.
허블 디필드 이런 거 같네요.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죠.
그러네. 네. 진짜 그러네.
그래도 허블 디필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어느 정도 예상이라도 하면서 네, 좀 네. 그런 일을 했겠지만 이분, 레우엔 훅 이분은 그냥 재미로 하던 분이셨기 때문에 아마 아무거나 보자라는 생각으로 뭐 물을 보면 어떨까 막 이렇게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빗물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던 거라고 생각했던 빗물 속에 꿈틀거리는 생물 같은 아주 미세한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1676년 5월 26일이 사람이 처음으로 미생물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세균을 포함한 미생물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 가장 많은 생물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물들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탄생한 생물들이죠. 지구에서 뭐 한 40억 년 정도 먼저 탄생해가지고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온 세상에 다 퍼져 있고 지금 시청자분들과 저희의 몸 속에 몸 바깥에 다 미생물들이 붙어가지고 다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생태계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다 일으키면서 모든 생물들을 좀 과장하면 이끌고 간다라고 해도 과장이 아닌데 그런 게 있다라는 사실을 1676년 5월 26일까지는 아무도 모르다가 이 이상한 렌즈에 심취했던 아마도 비단장수 출신의 아저씨 한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현미경 때문에. 이게 뭐냐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관찰을 합니다.
진짜 되게 그러니까 저도 현미경을 그때 물공 키우느라고 처음 사가지고 이거를 네. 이제 이거 약간 친하게 됐는데 제가 뭐를 봤냐면 그냥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보고 싶잖아요. 이것저것. 네네. 그래서 네. 집에 먼지가 있는데 이 먼지가 도대체 뭘까? 약간 네네네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뭐였습니까?
근데 제가 뭘 알았냐면 우리 집에 네. 바퀴벌레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어떡해요? 아,
저는 그게 약간 다 섬유 먼지나 약간 네네네.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먼지 중에 벌레 발처럼 보이는 어떤 약간 되게 이질적인 뭔가가 들어있어가지고 아, 이거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다니나 보다.
벌레 발 크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한 글쎄요 그 크게 본 사이즈로요 어떤 사이즈로?
그러니까 딴 옆에 있는 딴 물체와 비교해 봤을 때
먼지 크기랑 크게 안 달랐어요.
발 하나가?
아, 발 전체는 아니고 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먼지 똑같은 먼지인데 약간 더 두껍고 끝이 이렇게 생물처럼 생긴 어떤 구조가
여러분 그런 게 있었어요. 혹시 그런 거 보시는 거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집먼지 진드기라고 해가지고 네. 집에 약간 습기가 있고 특히 집에 카페트라든가 침구 같은 게 많이 있으면 거의 항상이라고 할 만큼 생기는 그런 벌레가 있거든요. 예, 그건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알레르기 생기고 네, 이런 사람도 네, 네. 많다고 하는 그런 벌레인데 그 벌레가 먼지를 먹고 삽니다. 예, 먼지 자체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먼지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사람 몸에서 나온 각질 부스러기 네, 같은 네, 거라는 네. 사실 아시죠? 그걸 먹고 살거든요. 그리고 이 벌레는 너무 그렇게 작기 때문에 따로 음식을 안 주고 사람 각질 먼지 정도 하고 그다음에 공기 중에 수분 정도만 있으면 물도 따로 안 줘도 그냥 잘 살면서 막 번식을 막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퀴벌레가 아니라 집먼지 진드기였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논문 같은 것도 찾아보고 얘기 들어보니까 집먼지 진드기 연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집에는 집먼지 진드기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얼마나 있고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할 때 보통 어떤 방식으로 많이 하냐면 진공 청소기로 먼지를 이렇게 쓱 빨아들인다. 진먼지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다니고 이렇게 안 합니다. 아, 진공 청소기로 먼지를 이렇게 쭉 빨아들인 다음에 그 먼지를 헤집다 보면 진먼지 진드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 새로운 종이 발견되었구나 하면서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렇구나. 그게 진먼지 진드기일 가능성도 있고 보신 것이 바퀴벌레 가능성도 있죠. 네. 여러분들도 그렇죠. 현미경을 장만하시면 집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 이런 거를 보시다 보시면 그런 여러 가지의 이상한 벌레 같은 것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실제로 바퀴벌레를 보진 못했지만 바퀴벌레 약을 갖다 붙여놨거든요. 우리 집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눈에 띄지 않고.
집에 카페트나 러그 이런 게 좀 많이 있으신 편이세요?
아, 네. 많이 있죠. 네.
그러면 진먼지 진드기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는 게 약인가 아는 게 힘인가.
근데 적응하시고 살면 진먼지 진드기가 뭐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쉽게 자라고 쉽게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잘 안 죽는 그런 종이면 미래 식량자원으로
하지마.
너무 크게
너무
자라가지고
딱히 먹지도 못해.
눈으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잘.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물곰 키우다가 현미경을 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가까이 하면은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집에서 놀기 되게 좋아요.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괜히 한 번씩 보고 네, 그 약간 뭐 이렇게 와인 같은 거 남은 거 있으면 염색도 뭐 그냥 한번 해보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조금 특히 애들 있는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네, 놀기 강추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미있겠네요.
중년의 연배가 되면 이제 그런 걸 놀이라고 부르게 되기 시작하죠.
울까요? 일단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좀 교육적인 활동이죠, 그죠?
교육적인
활동이에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와 연결을 시켜주면 바로 그런 문화를 불러 일으킨 어떤 밑바탕이 된 게 사실은 마이크로그라피아라는 책인 거예요. 별거 아닌 것도 한번 들여다보자. 그런 그 되게 따지고 보면 신기하고 재밌는 거 많다라는 게 마이크로그라피아라는 책이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네덜란드에 있던 네덜란드에 있는 이 레우헨 이분이 영국 과학계하고 많이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영국 과학계 논문 같은 것도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분은 뭐 학자라고 주변에서 별로 부르지도 않던 사람이니까 부담 없이 뭐 이것저것 보는 김에 맹물도 한번 보지 뭐라고 해가지고 보다가 미생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이분은 정말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냥 미생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는 뭐 유글레나 뭐 아메바 뭐 집신벌레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만 해도 미생물 중에서는 제법 큰 미생물이거든요.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몇 년 정도 몇 개월 정도 더 활동을 하시면서는 이제 가장 단순한 미생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균 같은 것도 발견하게 돼요. 이분의 망원경으로 보면 세균 같은 건 그냥 점으로만 보였을 거예요. 구체적인 모습이 거의 안 보이고 이분의 현미경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생물인 것 같다라고 스케치를 하고 뭐 특징을 관찰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영국의 학회에 보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세균이라는 것을 눈으로 처음 본 사람으로도 자주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 현미경으로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있는지도 몰랐던 거대한 미생물 생태계라는 것이 세상에 있구나라는 사실이 17세기 후반에 17세기 말에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고 아, 현미경으로 뭘 봐야지 더 많은 과학을 할 수 있겠다. 여기에 뭔가가 달려있겠다라는 생각이 18세기 19세기로 이어지면서 의학의 발전, 생물학의 발전을 포함하는 수많은 과학 발전이 쭉쭉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원리하고 구조는 사실은 17세기 당시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이제 그 로버트 후크가 밑에서 쏘아주는 조명까지 장치한 그 이후로는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현미경, 광학 현미경이라고 하죠. 이 현미경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굴절 망원경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쓰던 거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이듯이 유사하다. 그리고 뭐 그런 것을 사실은 하나쯤 장만을 해보시고 뭐 이것저것 보고 뭐 하면서 정말로 놀이를 하셔도 재밌는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입니다.
네.
몇 분인가요?
한 시간 딱 맞추셨는데요.
네. 한 시 4분. 이럴 수가.
4분이 어긋났군요.
아, 네. 이 정도면 굉장한데요. 뭔가 새해의 시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뭔가 사실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사실 현미경 관련 콘텐츠는 계속 할 예정인데 오늘은 일단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고.
달력 관련 문의는 계속 있는데.
달력 올해 안 만들었습니다. 내년에 만들 예정이고요.
2023년 달력.
네. 근데 만약에 내년까지 현미경 다 안 팔리면 현미경에서 팔아야 되고요. 저희 이제 회사의 어떤 인력이나 리소스가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텀에 한 개씩만 팔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력은 내년에 만들 생각이고,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지금 그 작가님이 진도 나가시도록 해드리느라고 못 읽었던 얘기들 중에 아, 실체 현미경이었으면 어린애들과 함께 보기도 좋았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실체 현미경이 뭐예요?
저도 사실 현미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네. 보통 실체 현미경은 그 프레파라트를 따로 만들지 않고 아~ 갖다 놓고 그냥 바로 네, 보는 바로 그런 거를 실체 현미경이라고
네, 실체에다가 네. 이렇게 하는 네. 거 네네 네. 네, 그거가 사실 근데 배율이 너무 낮고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어 세포막이나 세포핵 같은 걸 보려면 염색한 프레파라트를 준비를 하는 게 좀 필수적이어서 네, 이걸로 연습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걸로도, 그건 사실 물검도 좀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걸로는. 보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작가님 책 사셨다는 분들 몇 분 계셨고요.
잘 하셨습니다. 네. 재밌는 책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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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세 분 진심 사랑한다고 백두산 꽃사슴님이.
오, 감사합니다.
네, 이분 아마 현미경을 사주시겠죠? 네. 아. 네, 반려진드기. 무슨 말이에요?
반려진드기. 반려진드기
키우라고. 네. 아까 어떤 분이 또 프레파라트 안에, 슬라이드에 갇힌 채로 진먼지 진드기가 영생할 수 있냐고. 왜 이런 거 왜 물어보시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네, 거기 그래요? 일단 먹을 게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마이크로 달력을 만들면 달력과 현미경, 천재인가 저분은?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달력을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걸로 날짜를 봅니까?
예를 들어서 현미경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 달력에 내 생일 동그라미 좀 쳐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다른 달력에 쳐야죠.
치는 거 아니죠. 그냥 보는 거죠, 이렇게. 네. 네. 천재인데.
어떻게 넘깁니까, 그러면?
아, 넘기지 않죠. 1년치가 한 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네.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쌀알에다가 왜 8만 대장경 그런 거 쓰는 것 같은데.
8만 대장경 쌀알에.
아, 그건 거짓말이다. 뭐였죠? 뭐 그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물곰. 물곰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또 되게 자세한 얘기를 할 날이 있겠지만. 네. 살 수 있는, 있죠. 이치적으로는. 근데 이게 좀처럼 안 살더라고.
그때 저기 그 극지 연구소인가요? 아, 네. 가셔가지고 물곰 전문가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물곰은 어때요?
그분들도 사실 비슷하게 제가 그 물곰을 키울 때 그분들과 그리고 이제 영국에 있는 그 판매하는 그 연구소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 물곰을 키웠는데 너무 안 살아요. 잘. 그러니까 제 목표가 뭐였냐면 얘네들을 그 턴스테이트에 넣어보겠다가 네. 목표였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한 50마리 정도 죽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배달돼서 올 때는 그렇게 말하자면 동명 상태 같은 그런 상태로 오지 않나요?
아니요, 살아요.
살아있는 상태로 와요.
네, 물 요만한 이렇게.
그러면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잘 살아왔는데.
네네.
최 팀장님 댁에서는 생존하지 못하고.
아, 네. 그게, 그러니까 다음 세대, 그러니까 알도 낳는 것도 봤는데, 다음 세대로 크지 않고, 죽고, 그 다음에 잘 자라는 것 같아서 냉동실에 넣어보면 죽어, 약간 이런 식. 네, 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활발하게 생활하려고 하지, 굳이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군요, 약간.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극한 상황에 대하지, 일단 그 스테이트로 들어가고, 그 스테이트로 들어가는 상황도 되게 천천히 변화가 와야 된대요. 사실 제가 처음에 그거 모르고 냉동실에다 그냥 집어넣었다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다면 물곰이 약간 무적의 동물이라는 그것은 네네. 약간은 좀 허상이군요, 좀.
그러니까 무적이라고 하기 사실 되게 보면은 우스운 게 이게 0.1mm 정도 네. 눈으로 보면 보이니까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일단 죽긴 죽거든요. 무적이라고 해도 일단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높은 데서 떨어져서 안 죽는다 이건 당연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 같은 거, 그러니까 지구 스케일의 어떤 그 랜드스케이프에서는 두고 천천히 기후가 변화가 되거나 계절이 변화가 되면 갑자기 추워졌다 이러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달에 물곰을 떨어뜨리고 이런 건 약간 좀 무의미한 짓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살아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겠죠. 제가 그래도. 물곰 50마리 죽여봤다고 해서
의외로 대한민국에 물곰 50마리 죽여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아, 그럴까요?
정말로.
네, 그래서 사실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몇 분 빼면
그래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이 물곰 그 뭐지 대리석 같은 거 있는 거 우리나라에는 석회질 건물이 많지가 않아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올해는 대리석 건물 같은 거 이렇게 뒤지면은 물건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아. 네, 여러분들이 그 찾아서 그걸 좀 키우는 데 성공을 하면 저랑 약간 그 물곰 뭐지 반려 물곰 동호회 같은 것도 좀 만들고 아하. 키워서 다른 분들한테 분양도 하고 좀 그렇게 해서도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과학과 사람들 사이트에 제가 키우던 물곰이 먹이 먹는 그 사진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물곰 학살 전문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거는 뭘로 찍으신 겁니까? 그 사진.
핸드폰으로요.
아, 네. 핸드폰으로 어떤 걸 통해서?
갖다, 이렇게 갖다 대고.
같은 기종 현미경인가요, 설마?
아, 네네네.
아, 그래요?
네네네.
현미경, 이 현미경으로 물곰이 먹이 먹는 장면 정도는 휴대전화 촬영이 올려드린 정도의 화질로 가능하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 사실은 더 고배열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자꾸 이제 얘네들이 돌아다니는 애들이니까 아. 자꾸 움직여서 그렇게는 더 자세히도 볼 수는 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프레파라트에 넣은 상태로도 물곰은 좀 돌아다닐 수 있나 보네요.
아, 그거는 프레파라트에 넣어. 아,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그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냥 네. 그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죠. 어,
물곰 정도는 또 뭐 딱히 염색이나 이런 걸 안 해도 좀 보이고.
네, 보이니까요. 네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프레파라트에 또 옮겼던 애들을 다시 이제 걔네 아, 살던.
보면 물곰을 같이 파는 이유도 좀 있네.
네네.
사실 관찰하기가 괜찮네요.
네네. 사실 그래서 같이 팔려고 이거를 제가 아. 좀 오래 고민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팔려면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키울 수 있고 이걸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잘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걸 제가 판매까지는 못했죠.
아.
물곰 키운다고 사회생활에 지장 없고 사실 제가 물곰으로 유튜브 그런 거 24시간 이렇게 하는 트위치 이런 것도 할까 막 생각했는데
네. 이게 어떤 식으로요?
계속 중계를 하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물곰 지금 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네.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계속 중계를 하고 사람들이 돈을 넣어주면 먹이를 주고 그런.
그 정도까지.
네, 그런 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죽으면 어 이런 소리 나고.
여러분 좀 더 주셨어야죠.
막 약간, 약간 울면서.
여러분이 죽인 거 알죠.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물 자꾸 죽어가지고 거기 연락을 했더니 너네 뭐 거기서 피지 워터 같은 거 구할 수 있으면 물을 한번 바꿔봐. 그랬더니 물 바꿔주니까 좀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좀 뭔가 석회 그게 약간 높은 물들 주면 조금 더 오래 살고 좀 아, 그런
약간 에비앙 같은 물.
에에 그런 식으로 조금 까다롭게 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뭐 어디에서도 살고 어디서도 살고 이랬더니. 나 입맛 없으니까 죽을래? 그냥 죽어버리고 애들이. 이래가지고, 이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저는 좀 깨닫긴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많이 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물건도 이렇게 게시판에 막 자랑하고, 내가 이런 걸 찍은 건데, 이렇게 예쁘게 사진 저보다 잘 찍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 커뮤니티 같은 거. 현미경 커뮤니티 만들고 네. 싶다는 욕심도 좀 있어요.
네, 아까 집 먼지 이야기 하셨는데, 이거 뭐 전문가 분들한테도 많은 조언을 듣고, 또 직접 모셔서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그런 생활 주변에 구애해서 현미경을 보면 재밌을 만한 것들
네네.
이런 것들도 꾸준히 많이 소개해드리면 네. 그것도 재밌겠네요.
네. 그럴 네. 생각입니다. 아, 물곰이랑 외출.
물곰 대신 불곰.
푸틴의 협찬.
보통 요구르트 같은 거 많이 봅니다.
아 네, 그렇죠. 네, 네,
보통 현미경 사면 요구르트 같은 거 많이 봅니다.
그럼 유산균이 보여요?
유산균이 이제 잘하면 그러니까 보통 네. 세균이 색깔이 없기 때문에 네. 염색을 안 하면 잘 안 보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웬만한 현미경으로는 세균이라고 하면 해서 봐도 그냥 점이에요. 점.
아, 그렇죠.
네, 뭐 특별한 뭐 무슨 막 털 같은 게 막 달려 있어가지고 꿈틀거리면서 헤엄치고 이러면 되게 멋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게 보이는 거는 좀 힘들거든요. 네. 그냥 점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기가 쉽지 않은데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요구르트 자체 여러 가지 성분도 있고 그 유산균의 성질상 염색이 저절로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유산균 같은 거 보는 거를 많이 도전하죠. 뭐 그래 봤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수도 있고요.
네.
그냥 뭐 이상한 잡다한 가루 같은 거 있는 건데 저게 색 유산균일까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약간 그 유산균 중에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줄줄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로 자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우연찮게 요구르트를 묻혀가지고 봤는데 약간 묽게 해가지고 보통 봅니다. 봤는데 보였다라고 하면 안에 유산균을 진짜로 봤구나라고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하고 또 이거는 뭐 권장할 만한 것들은 아닌데 또 사람 피도 많이 봅니다. 피.
네.
뭐 적혈구나 뭐 백혈구 뭐 이런 게 비교적 좀 잘 보이는 편이라 가지고 피를 어디서 갑자기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런 것도 많이 보고 하는데 뭐 갑자기 여러분 이제 피를 좀 내 가지고 보세요. 뭐 이렇게 권장 드리기는 좀 이상하니까 감염되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 약간 정기적으로 체액 같은 거를 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좀 건전하고 예, 좀 이렇게 안전한 것으로
저 머리카락 저 미장원 갔다 와서 머리카락 같은 거 아하, 보죠. 머리카락이 에. 미장원에 갔다 오면 얼마나 매끈해지나 약간 아하. 그
매끈해지나요?
샴푸 광고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코팅이 딱 된 것처럼 나오나. 아, 네. 미장원 갔다 온 날에.
아, 돼요, 돼요?
아, 네네네. 그렇게 되게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네. 그 표면이. 뭐 그런 거 보고 네, 그러죠.
그런 거, 뭘 보면 좋을지 이런 네. 거 많이 재밌게 소개해 주시면.
네.
그것도, 현미경 하나로 오랫동안 울고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사실
싶습니다.
사실 우리 어렸을 때 현미경 꽤 집에 있는 집들도 있었어요. 그때 무슨 뭐 학생 잡지 같은 거 사면 주기도 했었고. 근데 막상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 현미경 너무 좋은데. 딱히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같이 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일단 구매하시면 저희가 1월에 후반기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콘텐츠들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 오랜만에 찾아왔던 수요일의 사이언스 라이브는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 마지막 수요일의 사이언스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